사실 우리 병원 의사님도 자폐증까지는 아니어도 자폐적인 거, 그럼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있죠? 자폐증이 기본적으로 뭔지 알아요? 알죠? 조명이 조금 어두운 것 같다. 발음이 좋아. 자폐증까지는 아니래도 자폐적인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론과 견해, 4~5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밖의 것들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자폐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어른이? 내가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물론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머니랑 이런 관계를 맺고 나는 숫자랑 이런 관계를 맺고 학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지 라고 정해놓습니다. 이 세 가지만 이 아이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게 자폐적인 태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오든가 새로운 사람이 오든가 누가 나에게 호의를 표하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바운더리, 학교, 숫자, 엄마 라는 바운더리는 이 아이를 굉장히 꺼내버리면 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게 자폐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자폐증입니다. 두 번째에는 좀 훅 갑시다. 흥선대원군입니다. 알아요? 대원군? 알아요? 네, 역사 배우는구나. 대원군 있어요. 세우증 체크하신 분이 있어. 물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의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폐적입니다. 자기 생각에 중국, 일본, 조선 이런 식의 세계 구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 외의 세상. 그 전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타나버렸죠. 그 외에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는 없는 것처럼 느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다라고 인식하고 싶어합니다. 뭐 싫어하겠지만 일본 메이지 유신을 취하면서 우리랑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랑 편차가 나눠지기 시작하죠. 자폐적 태도. 그게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에 익숙하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자 하는 태도. 그게 꼭 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견해, 사회적인 견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에 꽉 막힌 사람 있습니까? 아, 쟨 정말 꽉 막혔어. 쟨 정말 말이 안 통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재밌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열린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 말에 잘 귀기울이고, 자기는 참 격없이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그렇죠. 자기는 부하 직원들과 그리고 뭐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되게 잘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물어보면 대부분은 나는 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수용적이고 열린 생각을 갖고 있고 잘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주변에 열린 사람들이만이 폐쇄적인 꽉 막힌 사람들이만이라고 물어보면 정반대의 대답이 나옵니다. 너는 어떤이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 되게 열린 사람이라고 대답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근데 그럼 네 주변에는 열린 사람이 많이라고 하면 아, 내 주변에 다 열린 사람인 줄 알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내 주변에 좀 꽉 막힌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열어놓는 채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원군에게 일본이 그리고 조선이 중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열려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나름대로. 근데 뭐에만 안 열려있는 거예요? 새로 드러난 서구에만 안 열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패턴입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열려있습니다. 아, 난 친구들에게 제 귀를 잘 기울여요. 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친구들이죠. 그렇죠? 나는 선배들에게도 되게 얘기를 잘 듣는 편이에요. 어떤 선배들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선배들이에요. 나는 나랑 잘 안 친한 사람들 얘기도 잘 듣는 편이죠. 그래요? 그런가요? 설마요. 어떤 타입을 정해놓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패턴의 사람들과는 잘 듣고 잘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패턴이 강하다는 거죠. 사람은요, 굉장히 개방적이길 원한다고 다 얘기하고요. 스스로 되게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수적입니다. 자기가 짜놓은 생각의 틀들을 쉽게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익숙한 것, 내 손에 익숙한 생각들, 마치 내 책상에 앉으면 익숙한 곳에 있는 마우스, 익숙한 곳에 있는 노트북, 익숙한 곳에 있는 책, 익숙한 곳에 있는 수첩 같은 것이 거의 제 위치에 있어 내가 손을 뻗으면 그 자리에 닿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생각과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그게 바뀌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해지죠. 왜요? 익숙함의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젊을 때 덜 고정이면 딱딱합니다. 그 익숙함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자리를 굉장히 편안하고 은혜롭게 여깁니다. 상당수는 이 자리를 조금 은혜롭고 상당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건 은혜의 강도일까? 익숙함의 강도일까? 그 사람의 수준과 태도와 열린 사고방식 때문일까? 익숙함의 강도일까? 익숙함의 강도입니다. 굉장히 쾌활하고 자유롭고 오픈이라고요? 유쾌하다고요? 어떤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세요? 오늘 처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타입에 잘 맞는 사람들이세요? 아마도 그럴걸요? 저는 굉장히 쾌활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는 패턴을 잘 받아주는 유형의 사람들이 새로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냐? 오랫동안 그런 식의 개그의 팀업을 짜온 사람들이겠죠. 아, 마지연 갑자기 보이네요. 마지연 개그가 있어요. 아세요? 누가 보면 성경 공부해. 누가 봐 먹고 싶다. 이런 식의 개그예요. 아, 당황스러워요, 되게. 저 같은 사람, 그쵸? 저 같은 사람 되게 당황스러워요. 근데 웃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지? 누가 웃는다고? 아, 김빈나. 네. 그러면, 마지는 저 한 사람의 반응에 폐쇄적으로 사고하면서 다른 99명이 불편함에 불구하고 이것이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간 자폐적인 거죠. 개그에 대해서. 자폐적인. 누군가 웃어주기 때문에 이건 좋은 개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치면 뭐예요? 이 누가 봐 같은 걸 제가 지금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한 10번 정도 들으면 처음엔 되게 아 얘랑 어떻게 지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0번째 정도 되면 피식? 웃음이 난다는 거야. 이렇게 가을이 되면 내가 박장 못할까봐 걱정은 된다. 내가 조심들해. 마지셀 누구야? 지금 그게 어렵겠지만 마지셀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아 누가 봐 이러면서 불러다닐 수도 있어요. 오빠 최고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려운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것에 관한 보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회사적인 어떻게 반대입니까? 난 열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닫힌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좋은 사람입니다. 이 전제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요, 1장 6절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명문 가문이냐면요, 아비야 다녀에서 제사장 한 사람이 쓴 이름이 사가랴예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레위지파 출신이고 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이 정도면 명문 가문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나? 손장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 알아요? 알아요? 어,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새로 부임하는데, 아, 저희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뭐 이러면. 먹어주잖아, 그치? 왠지 아우라가 있잖아. 그쵸? 아, 저희 집안은 주기철 목사님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순교자가 세 분 나오셨고, 뭐 이럴 줄 알면 아우라가 있잖아. 저희 외할아버지는 최초로 성경을 들여오신 그분이시고, 뭐 이럴 줄 알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 아우라가 아니에요. 그 아우라는 뭘로 생겨요? 3대로 생기는 거예요. 딱 3대로 생기는 거예요. 기록 역상 120년밖에 안 됐죠. 그쵸?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올라가? 우리는 누구 자손이야? 아론의 자손이야. 아론이 누구예요? 최초의 성직자입니다. 그쵸? 최초의 전문 성직자예요. 모세도 전문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의 역할을 겸해서 할 때가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그 성직자의 자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제사장을 알고 있어요. 물론 부인이 그렇고 그분도 레위지파죠. 제사장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얼마나 명문가문이에요? 아유 여러분들은 뭐 정말 집안 다 필요 없어. 이분은 최고야. 진짜 명문가문이면 우리는 보통 뭘 상상해요? 부패하거나 개념 없거나 보통 이렇죠. 진짜 명문가문이면 부패하거나 개념 없잖아. 뭐 흥미야 그냥처럼. 근데 이 명문가문 출신의 이 대대로 예수를 하나님을 섬겨오던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태신앙적인 선입견, 왠지 2대, 3대들은 슬슬 교회 다닐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비뽑기를 해서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성전에서, 여기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신앙과 모양대로 만든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가서 까딱 잘못하면 죽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곳이에요. 지성소 들어갈 때, 뭐 달고 들어가요? 허리에 끈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마에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잡고 있어요. 왜요? 이렇게 움직이는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얘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미하신 곳이라 까딱 얘가 죄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땡겨요. 왜? 그 시체 가지고 들어갔다 딴 놈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허리띠를 묶는 기분을 상상해본 적 있어요? 아, 나는 요즘 시대에 목사를 참 다니라고 생각해. 1년에 한 번 내가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옷을 다 입던 입고 한 명이 와서 나한테 허리띠를 묶어줘. 그때 정말 나는 올 한 해 순결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방울 날 때 기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혹시 안 소리 안 나왔으니까 이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직 안 죽었는데 팍팍 땡기면 안 되니까. 그런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룩한 집안 출신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히 의인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간 게 누구예요? 이 사람.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나타나면 하잖아, 그쵸? 이런 거룩한 집안에 이런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평소에 보고 싶으셨던 분.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여기서부터 약간 사가랴에 대한 실망감이 시작됩니다. 아, 이렇게 신앙 좋으시다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시라는 분이 장소도 지성소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에 왔는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옷걸음 본 것처럼 놀란단 말이에요. 그쵸? 적절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친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 때예요. 내 친구가 이혼해서 이혼 파티를 한다고 해서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건 가져야 되거든요. 갔어요. 그래서 철회 끝나고 와서 밤늦게 갔는데 애들이 홍대에 모여 있어서 홍대 거기 들어갔다가 전 정말 술은 한 잔도 안 했고요. 정말 전 춤도 안 췄고요. 인사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축복하고 위로 건면하며 목사로서. 건면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계단에서 제가 전에 가르쳤던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벽에 붙더라고. 화들짝. 처음에는 자기가 거기를 간다는 거에 당황한 거에서 벽에 붙었다가 그 다음엔 저를 굉장히 이상한 표현으로 이분이 드디어 목회를 그만뒀나라는 목표로 나 쳐다보더라고. 아, 약속 있어서 했다. 놀라더라고. 그쵸? 놀랄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잖아요. 놀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럽 갔는데 나 만나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 목사님 이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어, 안녕! 서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쵸?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들어갈 수는 있겠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어요. 청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저 로비에서 저 입구에서 나를 보고 갑자기 오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면 그건 좀 난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아 지성소잖아. 지가 누구야? 제사장이에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 나타났어요. 근데 못 볼론 본 것처럼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 사가랴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되게 오 여기 왜 천사가 나타났지? 사가랴는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라는 곳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천사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천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줍니다. 어떤 얘기예요?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를 줍니다. 그때 사가랴의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 사가랴가 얘기를 하는데요. 18절에 세례요한을 너의 자녀로 주겠다고 얘기할 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라는 표현이 우리가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요. 그 당시에 쓰인 표현은 그게 되겠어?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아, 그게 되어지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알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와 내 아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 사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가브리엘을 화내면서 한동안 벙어리를 찌르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을 봅시다. 두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 가브리엘이 이번엔 마리아에 갑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네 라고 남했습니다. 마리아는 출신 배경이 어때요? 명문가문 출신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지성소에 있네요? 아니요. 마리아는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적절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명문가문도 아니고요. 신앙이 엄청 좋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집에서 평소처럼 자려고 하는 중입니다.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씻었어요. 잠옷으로 갈아입었고요. 2년 자려고 누워있습니다. 근데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누가 서있습니다. 그럼 놀랄까 안 놀랄까? 놀라겠지. 뭐 가브리엘이 빛과 함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려고 내 방인데 천사가 나타나고 일단 놀라잖아요. 그쵸?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마리아 사가랴보다 놀란 것 같지도 않고 사가랴보다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에 집중해요? 그 가브리엘의 말에 집중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왜 나를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그 다음에 어떤 줄 알아요? 사가랴에게 얘기했던 가브리엘 이번엔 마리아에게 무슨 축복을 하냐면요.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축복을 합니다. 사가랴에게처럼. 웃습니다. 사가랴는 누구예요? 나이가 많은 부부예요. 아이가 있을 거라고 축복해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이죠. 마리아, 약혼자 있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요셉이랑 아무런 관계도 안 했어요.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근데 축복하십니다. 네가 지금 임신할 거다. 이게 축복의 저주예요. 항상 해봐. 지금 마리아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좋은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10대 후반이 2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들 대다수보다 어렸어요. 45이 나이라는 거지. 45이. 예수. 하나님께 너에게 나타나서 천사의 모습으로 가브리엘이.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신 거지. 복 있는 자를 평안할지라. 네가 임신할지라. 좋니? 좋아? 마리아는요. 여러분들이 듣는 그 강도보다 훨씬 더 세게 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정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돌로 죽여요. 요셉이 그 사실 알고 가만히 끊고 자야 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게 뭐예요? 아, 다른 남자를 있나보다 생각해서 이혼을 하겠지만 그 이혼의 이유가 그런 성적인 이유, 임신의 이유는 안 밝히겠다는 거예요. 왜? 밝히면 죽으니까. 그럼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깜짝 놀라고 두려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정말 이 사람이 기뻐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죠? 다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그게 되겠어? 라고 반응하고요. 이 사람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 것처럼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가 사가랴의 집에 가서 친척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같은 여정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때요? 포인트를 봅시다. 사가랴는 갇힌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갇힌 사고방식. 사가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종교의 예법을 아무런 문제점 없이 수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왜요? 비상식적이거든요. 사가랴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사가랴는 다친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란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 세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저건 저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성소에 앉으셔서 경배나 받으시면 되는 분이시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이를 준다든가 삶을 변화시킨다든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을 한다든가 삶을 바꾼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건데 라고 반응합니다. 누가 나타나는 얘기해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요. 왜? 그건 아니니까.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뭐에? 자기 사고방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포인트는 간단한데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십니까? 생활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여러분들 의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들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기에 여러분들 좋은 감내 사람일 수도 있죠.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기록될 만한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관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사소한 믿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면 되게 기적적인 것에 포인트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 처녀가 임신을 하고 노인이 임신을 하는 어떤 이런 이상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포인트가 야 처녀가 임신했다 신기하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야 이렇게 나이 먹은 부부가 임신했다 신기하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요. 읽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부터 보죠. 아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든 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아이 가질 거야 신기하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늙은이가 아이 가는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진정한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기적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과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임신한다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런 일 당연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다리가 뭘 바꿉니까? 기적 좋아하세요? 기적다리가 뭘 바꿔요? 아,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어요? 그게 세상을 뭘 바꾸죠? 아,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는데 합격했어요? 그럼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적이겠죠. 그것 따위가 뭘 바꿉니까? 그것 따위가 신기한 일이 일어난 일 따위가 뭘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 악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짓누르고 있는 이 구조적인 부패를 사람들이 죄에 속한 본성을 무너지는 관계를 기적이 고칠 수 있어요? 한두 번 기적이라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한테 그런 걸 요구해요. 하나님 구름으로 써주세요. 주는 살아계시다. 하나님 구름으로 써주세요. 홍성교회 새생명축제 이런 건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세상을 바꿀까요? 그런 기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병이 났거나 합격이 되던가 정말 큰 기적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는 그 엄청난 기적이 난다는데 뭐가 바뀌나요? 뭐가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며 일할 수 있다는 건 거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 아들 낳을 거야 신기하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딱 생각이 멈췄어요. 내가 아들 낳는다고? 내가 어떻게 낳아? 그 다음 얘기를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길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세우실 거지.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꿔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 일어난다는 거죠. 진정한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누가 기적적으로 병이 났다고 하면 믿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일말의 의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믿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과 세상을 바꿔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일 수 있고 우리일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흐름을 잘못해서. 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으라고요? 아, 그럼 또 믿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 많으신 걸 제가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주님, 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놀고 계셨어요. 빨리 일을 하세요. 저 취업돼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저 신앙 커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저 이런 경쟁이 있는 거 모르셨어요? 능력 많으신 분 왜 놓으시니까 빨리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대신 기도할 테니까 빨리 좀 차를 해주세요. 그 능력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논리적인 사고를 하세요. 개연적인 사고를 하시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지 마시고요. 그건요,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그 다음 말은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무엇인가 하고 계시다가 더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놀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깨닫으면 그때부터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 세대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입장과 내 처지로 내가 자꾸 줄여서 보니까 내게 일어나고 싶은 일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아,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능력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사가랴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이, 마리아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몇 가지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말이죠.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하고 결론을 합시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꼼짝도 못하시는 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에 앉아계시죠. 우리 식으로 하면 여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믿어도 되게 많이 믿는 축인 거지. 여기에 있는 거야. 주일날 예배 시간 앞에. 그리고 뭐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 사랑한다. 힘내라. 넌 구원받았다. 뭐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것까지만 기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기대해요.
그 다음에 이 문 밖을 나가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어떻게든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니 거기서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걸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고 그걸 초대하지 않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일을 그때도 하셨고 그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며 앞으로도 하고 계십니다. 집에 놀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노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처럼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일합니다. 실업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50% 60%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체감 실업률은 그렇죠. 10 중 6, 7은 노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0 중 9은 일합니다. 실업률이 10%라도 세상은 난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일하시는 게 잘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노는 것 같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 일하십니다. 혼자 일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바꾸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고 그 사람 자체를 바꾸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고 그는 일하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삶으로 초대하십시오. 아니 살아있긴 하지만 정말 무슨 유리관에 담겨있는 그런 것처럼 예배당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슴만 터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교회에서만 살아있고 무슨 무균실에 있는 것처럼 교회 현관만 나가버리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성령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썸씽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에게 온 축복은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 결혼도 아니었는데 이런 저주 같은 축복 같은다고. 내가 원하는 썸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흐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리. 주의 여종이오니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일은 나에게 나쁜 일인데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일 일어나지 말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뭐예요? 내 판단보다 당신의 판단이 맞습니다. 라는 동의가 들어가요.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봅시다. 넓게 마리아의 인생. 마리아가 만약에 그 썸씽 할 때 얘처럼 아예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관한 계획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소원을 조금 들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애달라는 기도는 안 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요셉을 바꿨을까? 난 요셉을 바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도 남편이 목수 별로잖아. 목수가 결혼하고 싶은 분 계세요? 제 꿈은 가내 수건업자와 결혼하는 거죠.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때 말의 소원이 뭐였을까? 화려한 결혼식? 아름다운 결혼식? 축복받는 결혼식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요셉보다 잘생긴 남자로 바꿔주세요? 아유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냥 쭉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마리아라면 10대 후반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라면 뭘 구하겠어요? 그리고 마리아 인생에 마리아가 구하는 것만 이루어졌다면 마리아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뭘 구하십니까? 10대 후반에 마리아가 원하고 소원하는 이쁜 결혼식, 날 아껴주는 남편, 평안한 가정, 이런 것만 구하고 있었다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지금? 너 임신시켜줄게. 아니 그때 무슨 일? 그건 싫어요. 그래 그건 말고 이랬으면 지금 마리아가 있을까? 마리아는요 현상적으로는 고생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은 너무 신성화시켜서 개신교에서는 좀 폄하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보다 탁월했던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교육을 통해서 성자가 자라났던 역사적인 기록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명을 받는데 예수를 기르는 소명을 받습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그보다 놀라운 사명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기르고 30년간 그를 후원하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의 교회에서 일하는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어머니라 불리워진 그래서 수십억의 역대적으로 다 합쳐보면 그 많은 신자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도회로 자기 이름이 읽혀지는 그 마리아가 내 좋은 걸 구했다면 가능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세우고 있는 계획은 마리아보다 형편없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세우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마리아랑은 전혀 상관없는 너는 소시민으로 대충 날다 죽게 계획을 해놨어 이런 걸 거였어요? 넌 그저 그런 남편 만나고 그저 그런 직장 갖고 그저 그런 애를 기르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을 거라고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그럴까요? 혹시 나에게 마리아 같은 계획이 있는데 내가 마리아처럼 반응하지 않고 내가 그런 건 다 됐고 내 좋은 거 빨리 그 크신 권능으로 일해달라고 하나님 그 크신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엄으로 만유에 높으신 그 주님께서 취업을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께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우리는 그러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가 아닐까 신전 때 또는 이것도 안 믿겨가지고 하나님 그냥 교회에 앉아계시는 분인가 내 마음에 감동이나 주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사과할처럼 토트했다 때로는 그 감동마저 사라졌다가 겨우 한다는 싸움이 그 감동을 조금 느꼈다가 없어졌다가 느꼈다가 없어졌다가 조금 믿음이 생기면 그래도 취업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해보다가 하나님 이런 건 안 해줄 것 같아 다시 한번 뒤로 물러가다가 그런 것은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하면 이제까지 6개월 동안 굉장히 대체적으로 고차원적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레미야는 좀 어려운 설교고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되게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묻습니다. 그건 이 다음 단계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 쉬운 거 합시다. 당분간. 정말 쉬운 거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대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계시며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호응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이해하고자 하십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호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변화되고 계십니까? 도전합니다. 아주 사소한 이해 한 단어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득성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정도 믿어드립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너를 변화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아유 하나님 저 같은 분. 저 변화 안 돼요 저. 저 보셨잖아요. 저 변화 안 됩니다 저. 제가 너를 세우리라. 저 같은 거 세우셔도 뭘 어쩌시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못방 끝나는 거예요. 난 변화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내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 죄성을 믿어요? 내 죄성을 믿습니다. 내 죄성을 신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또 믿어. 주님께서는 감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얘기해요. 겸손한 거 맞죠? 아, 제가 잘 안 변해.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앞에서 자꾸 난 이런 놈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나를 못 바꾼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꾸시라고요? 아주 마음에 드세요? 그렇게 살래요? 믿으세요. 나를 변화시키는 걸 못 믿으면서 내 환경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걸 믿으시고 내 삶과 내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걸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럼 무슨 지인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해봐요 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일어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그걸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일으키실 예정이신데 내가 그걸 싫어해서 못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자유의지를 신뢰하시네 민족적 존중하시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호응하겠습니다. 그럼 결정하십시오. 그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좀 더 체감되게 해서 나이를 결정해 봅시다. 한국 나이로 18살 이 소녀에게 도전 받으십시오. 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며 그냥 초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목수와 결혼하는 이 18살짜리 소녀에게 도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소녀는 어느 날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그 천사가 자기가 임신할 것이며 자기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시라고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널 되게 대단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요 임신하는 것으로 오는 상황적인 고통은 고민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너무 신뢰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사용해 주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가브리엘을 무시하진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가 너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내가 이렇게 쓰길 원한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무시하진 않으십니까? 그런 감동이 오면 하나님 요즘에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그러시나? 나 서운했던 거나 얘기하자고 막 질질짱 하니 나 이것도 서운해고 저것도 서운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할 시간도 없고 가벼울 시간도 집에 가고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는 그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우신 그 계획에 대해서 신뢰와 기대를 가십시오. 그리고 호응해 보십시오. 그게 비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좀 이쁜 결혼식과 괜찮은 남편 정도랑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마리아가 되는 길입니다. 비전의 눈을 여십시오. 꿈의 눈을 여세요. 눈을 뜨십시오. 주를 보십시오.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건 아멘으로 하다 보십시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 기대감을 여십시오. 그러지 마요. 찬양을 좀 빠른 찬양합시다.